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동네 한 구역을 지정하여서 그 집 각 집 문 앞에 매일 100불씩을 놓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주인들이 나와서 보니까 집 앞에 100불이 있어서 아니 온 미친 사람이 100불을 놓고 갔나 이걸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100불씩 놓고 가네. 우리 집 또 놓고 갔네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놓고 간 돈을 챙겼습니다. 이 두 주가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 받는 것을 이상히 하지 않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어서 학자는 이제 한 달을 마치고 이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고 컴플레인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에 대한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동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다는 이런 이야기고 실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뻐서도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라는 것을 항상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왕창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조금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갖고 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한 번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차이는 이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여도 은혜에 메마른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삶에 나타납니다. 참 불행하고 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책이라 하여도 과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삶에 다메섹에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삶의 사역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스펙을 자랑하며 참으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가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삶이 어려워집니다.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그는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깁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삶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원동력은요 그 힘은요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 바울의 삶의 바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은혜처럼 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선, 은혜가 참으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자라. I'm the least of apostle.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자라, 제일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제일 적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업적을 봐도 그렇고요, 그가 한 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적은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큰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큰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은 숨기고요, 우리의 장점을 더 부풀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력서 쓸 때도 보면요, 참 그냥 내가 전에 대학교 때 좀 잡 애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그 쓰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한때 이 식당에서 디시와시를 했습니다. 접시 닦는 일을. 접시 닦는 일 디시와셔라고 쓰지 말래요. 디시와셔라 쓰면요, 그 굉장히 아주 하단의 사람처럼 보인다고 뭐라고 쓰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 뭐 도메스틱 엔지니어라고 쓰래요. 예, 집에서 엔지니어 하는 사람, 이거 뭐 접시 닦는 사람을 도메스틱 엔지니어라고 쓰고, 캐시어를 봤는데 캐시어라고 쓰지 말고 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고 쓰래요. 자기 자신을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멋지게 보여야지만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 우리 자신의 약점을 드러난다는 것, 참으로 이 가치관이 참 이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참 우습게 볼까 봐, 우리는 내 자신이 작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내 자신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인정받기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축소시키는데, 에베소서에 봐도요,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이젠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겸손하다 못해 거짓 겸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가 그리 못났길래 사도보다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사도요? 성도들 중에도 아주 제일 적은 자라고, 제일 못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거짓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참 우리들은요, 때로는요, 거짓 겸손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척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거짓 겸손이 조금 좀 심한데 어디에서 금방 나타나냐 하면요, 손님을 초청해서 상다리 부러지라 차려놓고선 드실 것 없지만, 드실 것 없으면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근데 드실 것 없지만 그냥 그래도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많이 차렸으면 많이 드세요 하면 되는 것이, 드실 것은 없지만, 뭐 차린 건 없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참 아름다운 문화적인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냥 거짓 겸손, 내가 그냥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그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험하게 한 것일까? 왜냐하면요, 그 다음 문장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난 크리스천 죽이러 앞장서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이런 나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몹쓸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그의 삶을 부끄러운 삶보다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들이 모인 곳이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은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인 곳은요, 교만 충만한 곳, 그것은 병든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점점 커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이 엄마를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막 찔러서 엄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안 오셨습니다. 어디 출타하셨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서 설교를 하시는데 엄마를 쿡쿡 찌르더니, 엄마, 전에 우리 목사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있네. 목사님이 너무 등치가 커서 십자가가 안 보였던 거야. 목사님이 작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참 멋진 이미지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커지다 보면요, 십자가가 가려집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란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할지라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도 중에 적은 자이고 성도 중에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디모데전서, 자기 영적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우러러보는 자기 영적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아주 몹쓸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내가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모르니까 그런다고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그냥 내 자신을 불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잔 뉴튼,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를 진 이런 죄인인데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라왔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 때로는요,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그래도 나쁜 짓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하지.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됐는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 못하면요, 참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은 때로는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이민자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잊게 됩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요, 이 배운 망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쭉 들어볼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뭐 거금을 가지고 와서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일어섰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LAX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 보니까 50불밖에 없었다. 뭐 내 500불이 총 재산이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하루에 뭐 12시간씩, 13시간씩, 15시간씩 일하면서 잠은 3, 4시간밖에 못 자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왔는데 와서 기다리는 걸 보니까 고통밖에 없더라, 고생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는 사람이, 그냥 뭐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공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라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에 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제 파악을 한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동차 오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난 은혜를 누리지 못해.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란요, 꼭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보면은 무엇을 은혜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에 살려준 이 사실 하나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 이 가시가 있는데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면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면은 족하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누리는 이것이 은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자기 자신의 자금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됐는데 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틀리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여기 모든이 나와요. 얼이에요. 그냥 몇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보답할 길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이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선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백만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벌써 백만장자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럼 그걸로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 축복으로 뭐 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꾸역꾸역 쌓아놓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쌓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주시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내가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가 고비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슬픔을 나눌 때에 슬픔이 반동알이 되고요, 기쁨을 나눌 때에 기쁨이 고비된다는 것. 우리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삶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뭐 한 프로젝트를 하자고 그 장로님이 좀 사업에 성공하시고 해서 잘 사셨어요. 좀 그러셨는데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좋은 일 장로님 한번 함께 합시다 했더니 장로님 하지만 아,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프로젝트 하나 해갖고 이거 하면 대박 나면 아 이거 지금 하면은 아, 내가 진짜 그때는 한번 멋지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망하셨어요. 사업이 안 돼갖고 새로 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그냥 있는 재산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갖고 안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하시는데 있을 때 할 걸, 있을 때 할 걸.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물질은요. 이게 그냥 왜 돈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자꾸 도니까 돈이라고 해요. 예, 돈을 갖고 있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어가요. 이 세종대왕이 참 큰일을 했어요. 이 영어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이 미국도 콜럼버스가 발견한 다음에 자문을 구했대요. 세종대왕 뭐라고 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질어서 아메리카가 됐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보통 하면 도네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국말에서 온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돈 내시오. 이게 도네이션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예. 넘치는 은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극히 적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사역으로 보답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더 많은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린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한번 이 갚아보려고 흉내내겠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참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준 그걸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달토록 고생하시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해 가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흉내낸다 뿐입니다. 그냥 하려고 노력한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은혜가 고비되려면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은혜를 베푸세요. 뭐 단지 그냥 물질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고 삶을 나누세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계속 꼬집어 하여튼 뭐 왜냐하면요 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되어서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함이 있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 꼬집어내요. 그 쪽지게 같은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 과거를 그냥 어떻게 찾아내는지 뭐 그냥 영적 은사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과거가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을 꼬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그런 짓 하고 있다고 하면요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자는요 사랑해주고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I don't care. 왜? 하나님도 don't care. 그런데 내가 뭐 그거 갖고 괴롭게 하겠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가 신학교를 갔는데 캘리포니아는 풀로 신학에 갔습니다. 가더니 뭐 거기에야 뭐 신신학이니 뭐 아주 뭐 우습게 얘기하면서 아 자기는 신학교 다운 신학교 가겠다고 하더니 뭐 극보수 신학을 갔어요. 졸업하더니 나왔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정죄하는 이게 입에 달고 다니. 뭐 설교하는 모든 목사가 다 이 비성서적인 설교만 하고 자기 설교만 진짜고 그 전도사의 기준에 의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은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입에 달고 다녀. 뭐 누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고 뭐 도마질 뭐 그런 일을 그냥 일삼아서 하더니요. 그러더니 스캔들이 탁 터졌어요. 이 친구가 이 사고를 쳤는데 아주 대사고를 큰 사고를 쳤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져 버렸어요. 휴거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며 살겠어요. 은혜는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여서 은혜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패작이라고 밀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눌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우리 한 번은 우리가 저 솔로 하시는 분이 불러주시고 두 번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듣고 두 번째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꼭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